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 후반부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중간서부터 13절 끝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그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받기 힘든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함, 높아진 모든 생각들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멘 하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 시간 이후로 근원적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시느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날 시편 127편 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지난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다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요한 진리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 진리는 첫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사들이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다시 낚아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상 모든 크리스천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용사들입니다. 둘째, 지금 우리 전통에 품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18살, 20살이 되면 세상으로 쏘아 보내야 하는 화살들이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떠나면 스스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사단의 강력한 진을 자신의 화살로 파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젊은 부모들은 아직 자녀들이 자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이든 부모들은 자식이 이미 다 떠나버려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 품을 떠나서 혼자도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좋은 화살로 만들어서 자녀들을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한 자녀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저 집에서 밥새끼 잘 먹여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키운다고 부모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이 험난한 사단이 포효하는 세상에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말씀에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또 지난주일 화살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화살을 구성하는 네 부분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화살대, 화살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살 앞에 있는 촉, 화살촉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살에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만든 사람이 누구냐,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움푹 들어간 데가 있고 깃털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데를 활에다 끼고 쏘면은 제대로 날아가고 뿐만 아니라 깃털이 있어갖고 가야 될 곳으로 날아가고 와블리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각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화살대는 자녀의 인격, 캐릭터를 상징하고 화살촉은 자녀의 삶의 목표, 미션을 의미하고 화살대에 그려져 있는 문장, 그것은 그 화살 하나하나마다의 정체성, 그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화살 끝에 있는 홈과 화살대의 깃털은 자녀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갖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워풀한 화살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어느 대학 가고 뭐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인데 말세를 맞아서 영적인 전쟁이 극에 달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 자녀가 퍽퍽 넘어지지 않고 전쟁을 잘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이 전투를 싸우게 하신 뜻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가정을 떠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삶의 목표가 분명한 자로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우리 부모의 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심은 세상 사람들의 야심과는 100% 다른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치열한 생사를 건 전쟁에서 우리 자녀가 맥시멈으로 임팩트를 주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유약한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응석바디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잡아먹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화살의 네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이전에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서부터 그 화살의 네 부분에 대해서 개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직도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있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챌린지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은데 부모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것.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 근데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근원적인 문제, 자녀 교육이.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진리가 그렇듯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시도보니 듣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지 않기에 자녀의 인격이고 삶의 목표고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관계고 이거 다 물 건너간 얘기예요. 부모가 이것들 형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애가 말을 들어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가능한데 애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더 근원적으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성경의 진리가 평이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진리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선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period, 끝. 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자녀 키우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하도 많은 말씀을 듣고 인생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살아갔고 목사가 또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구나. 요새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나.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발톱에 때로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지혜와 꾀대로 키우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왜? 정의상 제자는 자기 스승이 얘기하면 껍벅 죽어야 되는데 전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덜 떨어진 소리 정도로 듣는 거예요. 성화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 그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시고 양육을 맡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근원적인 생각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못 키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대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이렇게 키우니까 나도 이렇게 키워야겠다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양육에 관한 진리를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아시고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아시기에 성경에 중복적으로 여러 군데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우리 잘 압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베이 하라고. 부모가 얘기하면 제발 들으라고. 이것이 옳으니라. 안 듣는 거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말씀하시면은 뭐 틀렸는데요. 뭐 요새는 안 그런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부모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얘기. 어디 가서 도둑질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면은 교회 가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면은 순종하라 이거예요. 어리석게 들려도 순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한테 요구해야 돼. 야,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부모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순종해. 부모에게 순종해. 자녀가 부모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자녀가 집의 권위자인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교통 경찰관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영이 충만한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불순종의 영이 충만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의 큰 차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직장에 가든지 누구 밑에 들어가든지 권위에 잘 순종해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자기 위에 권위자에게 순복하라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어떤 권위도, 심지어는 내 권위자가 악해도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초래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집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이 충만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얘기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해서 아주 불경건하게 말대꾸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가? 동물, 어미, 아비들도 다 하는 거 말고 애들 좋은 곳으로 먹이고 좋은 곳으로 입히고, 누가 우리 애를 해하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가서 싸우고, 이거는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아주 형편없는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배울 것을 많이 배우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종아리를 맞고 오면 야단 법석을 떱니다. 심지어는 군대 간 아들이 매를 맞아도 야단 법석을 떱니다.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 없는 세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늘 듣던 얘기지만은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게 된 얘기가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범죄대책위원회가 이거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걸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기들은 작은 야만인으로 이 세상을 시작한다. 여러분은 자기 애를 보면은 좋아서 죽을 줄을 모르는데 야만인으로 시작한다. 네, 작은 야만인으로 시작한다. 100%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애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달라고 떼거지를 쓴다. 그것이 젖병이건 엄마의 관심이건 친구의 장난감이건 삼촌의 시계건 뭐든지 달라고 떼를 쓴다. 이런 것들 주지 않으면 분노해서 물건을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몸까지 던진다. 아기들은 도덕성이 없다. 아기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각자가 원하는 것 충족시키도록 충동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어린이는 나중에 범죄자가 될 것이고 도둑이 될 것이고 살인자가 될 것이고 강간범들이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아이들은 태어난 본성 그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다 감옥에 간다고 하는가? 제가 들었던 얘기는 전부 텍사스 감옥에 가보면 다 있다고 하는가? 애들의 타고난 죄성 때문입니다.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첫 아담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는 특별히 에덴 동산을 또 이렇게 만들으셔갖고 그거 다 주고 마음껏 즐기라고, 그리고 뭐든지 다 따먹으라고,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모조리 양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해갖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거예요. 저쪽에 사자가 있는데 모르고 가서 잡아 먹힙니다.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가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절벽에 있는데 절벽에 있는 풀 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있습니다. 미련해요. 우리 요즘 구역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전부 죽이셨다고 하는가?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덟 명만 남겨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새 출발하면서 보니까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바로 직후에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도다. 아무리 홍수로 심판해도 그 악한 죄성은 씻겨지지를 않기 때문. 로마서 3장 11절 12절 내용도 우리가 수백 번 그동안 읽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의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너희 은은 걸레와 같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 골수로 우리 인간은 타락해갖고 있는 그대로는 개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애도 속속들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징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 교훈했을 때는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Instruction. 모든 성경이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데 이게 유익하다는 얘기. 한 말씀도 도움 안 되는 말씀이 없다.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교훈 다음에 책망입니다. 책망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repro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모든 성경이 우리 사람을 꾸짖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은 입만 벌렸다 하면 악을 토하고 손발 움직였다 하면 악을 행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영어 성경을 보면 corrections라고 나와 있어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 잘못하는 거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의로 교육한다 그러는데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trai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ining이라는 것은 한 번에서 끝나는 걸 training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의롭게 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구약을 보면 강한 징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꾸지람만 하지 말고 채찍을 들으라고.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헛소리가 있습니다. 애들을 때리면은 상처가 깊이 남아갖고 죽을 때까지 부모님 탓하고 심지어는 찾아보지도 않는다. 헛소리도 보통 헛소리가 아니에요. 애를 99.9% 사랑하고 0.1% 야단친다고 애가 0.1%를 계속 기억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단을 잘 친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 감사하고 평안하게 모십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야단을 쳐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돼갖고 지금 직장도 제대로 있고 이렇게 잘 산다고. 또 잠언 22장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애들의 마음속에는 막 얽혀있는데 미련한 것들로 꽉 얽혀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 자녀 키워본 사람 다 압니다.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철딱선이 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하겠다 그래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채찍, 징계하는 채찍이 그거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을 치면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채찍을 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지옥 안방으로 가 있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젊은 부모들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교육학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옛날처럼 자녀들에게 권위자가 되면 안 되고 애들의 친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헛소리 가운데 제일 큰 헛소리가 부모가 애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헛소리라고 하는가? 물론 우리 친구처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친구이기 전에 애들의 부모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주 가깝지만은 동시에서 먼 게 있어요. 부모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일에서 친구로 지나면은 큰일 납니다. 친구는 같이 맘먹자 그러거든요. 같이 놀자 그러거든요. No! 권위자는 자녀를 야단쳐야 되는 책임이 있고 자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녀보다 경험이 있고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자녀가 돌 맞아서 죽게 하고 싶은 분은 자녀가 부모 말 듣지 않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녀가 가르쳐 준 것을 너 알겠냐? 그러면 예, 알겠다고. 그러면은 정말 아는 줄 알고 거기서 끝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그거는 인포메이션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애들이 얼마나 영악해요. 머릿속으로 안다 그러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믿는 것을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너 정말 믿냐? 그렇다면은 너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동전에는 뒷면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다. 뭘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있는 거다. 난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는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얘기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믿는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순종에 이르기까지 했는가. 수많은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의 철학을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3장 15절을 보면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서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내가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교회에서 리더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러면서 복종치 않는 것 내가 가서 벌하려고 지금 예비하고 있노라.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딱 찍으라 이게 찍어갖고 그 사람하고는 일체 거래를 하지 말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nothing to do with him.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생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출교시키라 이거예요. 출교.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딴 게 아닙니다. 돈 없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고 구원을 받는데 거기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엑스커뮤니케이트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출교시키라 이거. 왜?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꼭 옴과 같이 퍼지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퍼져서 불순종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기 때문에 잘 권위에 순종하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후반부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오늘은 일체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 제가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했습니다만은 전체 쭉 읽어보면은 요지가 뭔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6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은 모두 채찍질 하신다고 하면서 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고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고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의붓자식이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인간 아비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그 얘기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 이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잘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생아로 키우시고 싶으시면은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싶으시면은 자녀 징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교회에서 가장 큰 리더들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야 된다 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누구와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부모 말 듣지 않고 말 대꾸하고 불공손하고 이런 게 없는 집이어야 하며 그건 지극히 당연하죠. 자기 코딱지만한 집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감독의 자격입니다.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어느 음식점에 갔었습니다. 그 홀에는 자리가 없어갖고 넓은 방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바로 옆을 봤더니 한 젊은 부부가 앉았는데 잘생긴 부부고 아주 건실한 부부가 앉았습니다.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오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경건한 부부구나.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애가 난동을 부리기를 시작하는데 거기 식당이니까 이렇게 통이 있는데 왜 그 테이블 하나 앞에 하나 위에 그렇게 통이 큰 통이 있는지 젓가락이 한 7, 80개 돼요. 숟가락도 많고 얘가 그걸 확 팽개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 본능적으로 이건 생각이고 뭐고 없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끌고 나가서 따끔하게 벌을 내든지 할 텐데 그 두 부부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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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치지 않았니?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애는 전혀 회개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인지 비크리스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주의 영광은 고사하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안 하고 밥 먹었으면 됐는데 기도를 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어린이 앞에서 무기력한 부모, 이것처럼 정말 불쌍한 모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러 가면 그 불쌍한 모습을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자기 애가 정신없이 소리 지르면서 비명 지르면서 다니고 부모 말 안 듣고 먹는 거 떨어뜨리고 뭐 하고 하는데 야단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평상 목회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정말 불쌍해. 왜 또 불쌍하는가? 평생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자식 커서도 계속 말썽을 부립니다. 지금 자신의 엄청난 시간을 자식과 씨름하면서 100% 낭비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 공부할 수도 있고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애 원하는 거 사주느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달란트고 뭐고 다 낭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버릇없는 자식으로 계속 키우느라고 유익하지 못한 자식으로 계속 키우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합리적인 분들이 이 전화비리 많이 나올까 봐 통신사를 바꾸고 또 뭐 하나 살 때 퍼블릭스가 좀 비싸다고 알디에 가서 사고 하는 분들이 왜 자녀의 양육하는 데 있어서만큼 그렇게 unreasonable한 거예요. 자녀의 인격, 정체성, 삶의 목표, 관계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로 하여금 모든 권위에 순종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말 듣지 않으면 따끔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전혀 과장이 아니라 우리 애들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두 애 다 한마디 하면 골로 듣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몇 번 따끔하게 체벌했던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을 보면 애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를 탓합니다. 왜? 100% 부모의 직무 태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집에서 다 깨트리고 다 벽에다 긋고 뭐 하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공공장소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또래 모든 사람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도 순종했습니다. 지나가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에 있는 어른이 얘기해도 순종했습니다. 누구나 다 순종했습니다. 학교에서 좀 인격이 부족한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놓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따귀를 갈겨서 저기 떨어지면은 우리들은 또 와서 섰습니다. 선생님이 또 때려도 또 맞았습니다. 그걸 갖고 가서 고소하고 엄마한테 이르면은 엄마는 또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 편을 들지 절대로 오늘날 타락한 부모처럼 선생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자녀들 권위에 잘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권위를 잃은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육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화살의 깃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살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헛소리도 보통 헛소리.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들로 받으셨는지 어떻게 아는가? 아,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 아는구나. 채찍질 하시는 것을 보면 알겠구나. 그렇단 얘기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채찍질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내 버려놓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아들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듯이 나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징계해야 됩니다. 아들로 내가 정말 받았다면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근실이 징계한다고 그래요. 흠뻑 징계한다고. 근실이 징계한다고. 그러므로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잘 받고 바르게 함도 잘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합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가슴판에 새기시고 오늘서부터 실제로 자녀를 사랑으로 그렇게 징계하는 모든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제가 열을 올리고 전했사운데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피일차일하던 것, 의지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던 것, 육신이 피곤해서 하지 못하던 것, 이제부터는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행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타고났기에 부모에게 밀대로 한번 밀어보는 것임을 간파하고 이제는 내 자녀가 밀어나지 않고 부모가 단호하게 야단을 치면은 나쁜 버릇에서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제는 그 첫 번째 힘든 단계 이것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곧바른 자녀들로 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쓸데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 낭비하지 않고 그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를 강건케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